오늘 신학시대 교회에서 이제 17번째 시간 독립침례교회 도전과 응답, 그 다음에 신학교회 본래정신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회 역사, 이 신학교회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권씩 이제 무료로 드렸는데,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외부에도 좀 출간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이 책을 저희가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이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마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네이버, 쿠팡, 생명의 말씀사, 교보문고 뭐 등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여러분이 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시각으로 천천히 다시 보는 신학교의 역사,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한 600페이지쯤 되는데, 신학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서점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과 함께 같이 나온 책이 오늘 정치 문외한도 알기 쉬운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지금 국회에서 민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종교단체, 종교법인 해산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악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교분리가 뭔가 지금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대부분 교인들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그래서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정교분리가 무엇인가, 이게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정말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이 책이 오늘 이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모든 인터넷 서점, 생명의 말씀사, 쿠팡, 네이버 이런 데서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침례교회가 세워준 신앙의 자유, 침례교인들과 함께 미국의 제임스 매디슨, 토마스 제퍼슨 이런 그 대통령이 함께 힘을 합쳐서 1791년에 미국 헌법에 수정조항 제1조를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정교분리조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교분리는 크게 국교를 세우는 거를, 국가가 국교를 세우는 거를 법률로 정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어떤 종교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이렇게 제한하는 법률을 국가가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국교금지조항과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 방해금지, 이런 것들을 담은 정교분리, 이 법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791년에 미국의 헌법 수정조항 1조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1802년에 덴버리 침례교 협의회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되면서 편지를 써서 이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 사이에 분리의 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말을 해서, 정교분리가 무엇인가, 정교분리는 한마디로 국가가 종교, 양심의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 벽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한 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런 미개하고 야만적인 이런 거를 지금 21세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정교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750년경 1차, 2차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개개인의 회심을 강조하게 되고 또 민주정치, 평등 강조, 캠프 미팅 이런 걸 통해서 남부와 서부 지역에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충근 박사님이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간증이 뭐라 그래요? 그냥 밖에 나가서 교회를 보면 거의 100% 다 침례교회다. 그러니까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데는 거의가 다 침례교회고 미국은 침례교 국가다. 이런 걸 누구나 그냥 미국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1845년에 남부하고 그다음에 북부하고 침례교회가 노예 문제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둘이 분열됐는데도 불구하고 침례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교회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침례교회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이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 부부가 최초의 이제 외국 선교사가 돼서 지금의 미얀마, 버마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빌리 그레함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비록 나중에는 이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빌리 그레함 역시 남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침례교회가 온 세상에 지금 퍼지면서 지금 1638년에 10여 명의 성도로 미국에 처음으로 침례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1억 7천만 명 전 세계에 퍼진 이와 같은 대규모 교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 이 독립침례교회가 왜 생겨났는가, 이거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 침례교회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큰 교회다 그러면 뭐 100만 명 모인다, 뭐 50만 명 모인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만 명 모인다고 하면 한국에 5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교회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침례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상 미국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이게 남침례교나 아니면 북침례교회에서 나온 거냐? 아닙니다. 이런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침례교회들 중에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1970년대 미국 최대 규모의 침례교회들 가운데 독립침례교회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1969년에 엘머 타운스가 출간한 미국의 10대 주일학교, 우리는 주일학교 그러면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주일학교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다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숫자가 사실은 그 교회 숫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1969년에 미국에 있는 10대 주일학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간했는데, 그 10대 주일학교 가운데 10군데 가운데 8군데가 독립침례교회. 놀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남침례교회가 하나,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아닌 일반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교단 조직이 없잖아요. 독립교회는 그냥 혼자 하는 거거든요. 혼자 뭐 남침례 교단이나 북침례 교단처럼 뭐 장로교단 이렇게 교단이 뭐 지원해 주거나 하는 거 전혀 없이 혼자 홀로 서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중앙의 행정 어떤 그 조직의 도움이나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10대 주일학교 그 교회를 셌더니 8개가 독립침례교회고 1개가 남침례교회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독립침례교회 활동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됐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단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하려고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은 그와 같은 그 신학적 믿음이 뭐고 또 이런 그 독립침례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또 기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교회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처럼 처음부터 독립교회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1525년 쥐리에서 재침례교인들, 재침례파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1609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영국 사람들이 모인 그와 같은 그 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일단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런던 근처에 스피탈필즈에서 침례교회를 세웠는데 이건 모두가 다 독립교회입니다. 또 1638년 로드 아일랜드 프라이비던스에 미국 제1 침례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것도 다 독립교회예요. 그러니까 18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에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제 때문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전에 존재하던 교회는 교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이런 것은 유럽에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교단이 있었지만 침례교회는 교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 스스로 목사를 청빙하고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역 방향을 스스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국 어떤 조직이나 그 다음에 총회가 교회를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구조 같은 것이 1845년에 남침례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침례교회 자체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침례교인들은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가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등등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서 보면 다 지역교회, 고린도 교회 다 모두가 독립이 돼 있는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하고 독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골로새 교회하고 다 독립이 돼 있고 이런 거지 어떤 리그를 형성해갖고 교단을 만들거나 총회를 만들거나 한 이와 같은 그런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교회 위에 군림하는 어떤 상급 기관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개교회가 있고 무슨 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들 방문하고 서신을 보내 조언을 주곤 했지만 각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이 각 지역교회 유일한 머리시다. 뭐 교황이다, 총회장이다, 노회장이다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각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교황도 없고 감독도 없고 총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지역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감독의 교회도 아니고 노예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실천하길 원했기 때문에 이런 그 상급 기관 같은 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 조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양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내 양심 사이에는 어떤 것도 중간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개입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목사도 개입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교회 사이에 어떤 인간 조직도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침례교 정신이고 이게 신약교회 정신이었어요. 근데 물론 협력은 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협력을 했냐? 외국에 선교하거나 할 때 개교회가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돈을 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하자.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거는 지역교회가 스스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1845년에 남침례교단이 형성이 됐지만 구조가 똑같았어요. 지금과 같은 뭐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과 같은 그런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 문제 때문에 남침례교 총회가 이제 형성이 됐지만 그 핵심은 뭐냐? 외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이자. 이런 의미에, 그런 의미에 이런 총회를 이제 구성한 거지, 각 교회를 총회가 지배하고 하는 그런 구조는 지금까지도 남심례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남침례교 이 규모가 이제 확장이 되고 전국적인 조직, 신학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대규모 선교본부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모든 일이 좀 뭐라 그럴까, 확장력을 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침례교인들 가운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성경 가서 보니까 다 자치적인 그런 교회, 회중정치, 지역교회의 완전한 자치, 이런 것이 비록 남침례 그 총회가 교단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역교회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침례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까?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아니면 원래 신학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협력이 좋은데 협력을 위해서 교회 자치를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교회 자치가 희생되는 그런 면이 생긴 거예요. 효율성을 이유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혹시 남침례 교단이 교단이고 중간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자리를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파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1850년 이전에 원래 침례교회가 지녔던 원형, 원래 신학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원형, 그 원형의 형태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독립 침례교회,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그 침례교회를 형성을 하려고 한 겁니다. 20세기 전반에 남침례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1900년 한 150만 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1950년에 7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한 7배나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수만 개 교회, 정말 미국에 가본 명이나 웬만한 다 침례교회가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이 되고, 남침례 교단 안에는 6개의 또 신학교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침례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강력한 남침례교 출판사 라이프웨이라는 것이 있어서 책들을 보급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미국 복음주의의 중심축으로 침례교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조직이 커질수록 긴장감도 이제 커졌습니다. 전국적 차원에서 뭐 결의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선교 전략, 예산 이런 것이 중앙에서 막 기획이 되고 또 신학교들이 특정 신학 노선을 또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 자치적인 그런 교회, 이 교회와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생겼고, 더욱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920년대, 1930년대에는 미국 내에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자유주의, 현대주의 이 논쟁이 이게 침례교 안에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이 침례교회는 이러 같은 그 자유주의를 수용했단 말이에요. 수용해갖고 북침례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그 신학이 득세하게 이제 됐습니다. 남침례교회도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침입을 했지만 그런 남침례교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지켰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0년대, 1970년대 이 남침례교회 안에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경향이 나타나고 뭐 고등비평학을 가르쳐야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 남침례교회 안에도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이제 침례교인들이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교단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그런 타협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독립침례교회 등장에 어느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미국의 신복음주의 또 빌리그레함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리그레함이 남침례교 목사고 20세기 중반에 정말 빌리그레함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그 복음 집회가 이제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빌리그레함이 사역을 확장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집회를 본인 가서 설교하려면 그 모든 거, 뭐, 스타디움부터 시작해서 거기 온 사람 안내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초교파적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도 가고 장로교인도 가고 감리교인도 가고 회중교회 교인도 가고 성공회 교인도 가고 심지어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로마 카톨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나도 거기 가서 돕겠습니다 하고 후원자로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1957년에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에는 또 누가 들어왔냐, 미국 교회협의회 NCC. NCC는 자유주의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런 것까지 부인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런 그 자유주의 교회들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 대표들이 우리도 공식적으로 빌리그레함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측에서는 아 그럼 커다란 단체가 돈도 대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그 복음 집회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물론 좋아했겠지만 독립 침례교인들, 성경의 이런 교리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복음 집회가 중요해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집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 아니면 교황의 말을 성경과 같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권위로 지금 두고 있는데 또 성인 숭배도 있고 마리아 숭배도 있고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도 가르치고 다 이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복음 집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심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빌리그레함 집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내가 카톨릭 교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로 떼서 카톨릭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회심을 하라고. 근데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서 회심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인 회심이 안 되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고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뭐 이런 거 교황의 말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사람을 올바로 회심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갓 태어난 영적 아기를 어떻게 우리가 늑대의 우리에 다시 넣을 수가 있느냐, 이분도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분명히 회심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는다 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빌리그레함에 의해서 빌리그레함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을 그 설득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들으면은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하고 어느 면에서 반응을 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형성이 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고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갓 태어난 이런 영적인 아기를 어떻게 늑대 우리에 다시 넣느냐,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빌리그레함 이런 그 복음 집회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교파들이 다 모이니까 교파적인 차이를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주로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적인 이런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례도 해야 되고 교회 정치도 자치적으로 하는 것 얘기해야 되고 종말론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얘기하면 교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이 의도적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만 하지 나머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핵심만 맞으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독립 침례교인들이 반문한 거죠. 그러면 신자들만 침례받아야지 어떻게 유아세례 준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저후에 무슨 교황청이니 뭐 노회니 뭐 이렇게 이런 것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인데, 아, 이것을 가르쳐야지. 예, 장로교나 감리교가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걸 안 가르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냐.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다 가르쳐야지 구원만 가르치는 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의 그 핵심 그 신학과 믿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왜 독립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를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성경의 무오성을 믿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그 모든 단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냐. 그러니까 원본에도 어떤 오류가 없고 하나님께서 또 그 원본을 지켜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보존이 됐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보존이 된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가장 적합한 말로 하나님의 그 보존된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 이거를 독립신의 교인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사람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신의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를.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무오성, 그 다음에 성경의 보존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보존,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셔서 하나도 소실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확한 역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이제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이런 부활 이런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침례교인들의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처녀 탄생이 필요했다. 처녀 탄생,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죄 없는 그런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시에 제거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독립침례교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거기에 사람의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일조한다고 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인들, 신약성경 가서 다 자세히 보니까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구나, 어린아이들에게 물 뿌리고 그리고 뭐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 뭐 이런 등등 하는 유아세례, 이 모든 것들이 천주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국가교회를 하면서 유아세례를 통해서 그걸 시민권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성경을 가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신자들에게만 물침례를 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그 시청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물침례, 이 물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자활적으로 교회 멤버가 돼서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그래서 지역교회는 자율성이 있고 회중정치를 하는 거죠. 어디 무슨 여러 특기가 모여갖고 무슨 감독이 있고 뭐 노회장이 있고 뭐 이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교황청에서 나온 이와 같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떤 노회, 총회, 교단도 교회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모든 지역교회, 모든 지역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다음에 회중정치를 믿은 거예요. 교회 회원들이 헌법도 만들고 교회 회원들이 목사도 청빙하고 규칙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징계도 시행하고 이런 모든 주요한 사안들 다 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회중 정치를 통해서 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원리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 교회와 국가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된다. 또 교회도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침례교인들이 굳건하게 믿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심지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에 속한다. 이런 양심의 자유를 믿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독립 침례교인들은 예외 없이 환란전 휴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 그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믿은 거고 그 다음에 독립 침례교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성경적인 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게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거짓 교리들과의 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분리에 이제 1차 분리하고 2차 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차 분리는 자유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칼 하는 NCC, 이거는 믿음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분리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1차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좀 논쟁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2차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분리. 2차 분리는 뭐냐, 이 사람은 분명히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믿는데 이 교회는 바르게 믿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1차 분리 대상들과 계속 협력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리 그레함이 이제 열심히 이제 말씀 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NCC 들어오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해서 2차 분리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분리는 누구하고 주로 상관이 있는 문제였냐, 빌리 그레함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니 우린 빌리 그레함을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하고 분리가 돼서 나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한 게 이게 2차 분리입니다. 2차 분리. 그래서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분리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6년인가 언제 엑스플로라는 거 있었죠. 저도 중학교 하여튼 3학년쯤인가 뭔가 여의도에 가서 했는데 그때 누가 통역을 했냐, 김다원 목사가 통역을 했잖아요. 김다원 목사님은 밥존스 대학 출신인데 그 당시에 밥존스 대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분리를 실천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런 대학 출신인데 누구 통역을 해요? 빌리 그레함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2차 분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빌리 그레함 저 통역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차 분리가 있고 2차 분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성경적 분리는 원칙적으로 옳은데 실천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일부 독립 침례교회들이 율법주의적인 외형적인 기준을 이렇게 분리로 정해버린 거예요. 음악 스타일, 복장. 특히 여러분 독립 침례교회 미국에 가서 보면 처음엔 깜짝 놀랍니다. 뭐 5천 명이 모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딱 보면 남자들은 거의 다 양복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넥타이 하고 여자들은 다 긴 치마.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긴 머리를 기르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초신자 외에는 없습니다. 다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다 짧고 이런 모습으로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은 분리를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 관람이라든지 스포츠 관람 이런 거 가고 그러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안경도 쓰고 그러면 안경이나 뿔 때 굵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쓰면 이거는 근본주의자고 저처럼 이렇게 조금 뭐 알이 없는, 이렇게 태가 없는 거 이런 거 쓰고 그러면 벌써 이건 현대주의자다. 이런 스타일에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는 이제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적 분리의 핵심은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규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바지를 입고 왔다. 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런 식의 그 영어로는 judgmental spirit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이와 같은 영이 독립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분리가 교만과 우월감으로 이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 우리만 순수하고, 우리만 올바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타협했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만 교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만 교회라고 나가면 그건 거의 이단 거의, 앞에까지 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독립신매교회가 참 모든 것이 좋았는데 여기 몇몇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일이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독립신매교회의 그 순수한 그 정신 이런 건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세운 그런 몇몇 사람들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구자로 나선 사람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라는 분인데 1877년에서 1952년까지 산 사람인데 전투적인 아주 근본주의자입니다. 원래는 남침례 교단의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목사였는데 남침례 교단 안에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교단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탈퇴를 한 이런 분이에요. 자, 이분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지금 달라스 가면 달라스 그 바로 옆에 포트 월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합쳐갖고 달라스 포트 월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항공공항 비행기가 가는데 거기가 달라스입니다. 거기에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했어요.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될 때 근데 이분이 2000km가 떨어진 저 미시간주에 있는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 있어요. 그 디트로이트 도시에 템플 베프티스 처치라고 있는데 이 두 교회 목회를 한 거예요. 15년 정도 이상을. 그래서 제가 가서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 저 밑에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저 위에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까지 거리가 직선이 1900km니까 뭐 기차로 다 다니고 하면 2000km가 되는 적인데 한 번 가는데 24시간에서 뭐 30시간 이렇게 걸린다 그래. 비행기가 아니고 이제 기차로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엔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두 교회를 오고 가면서 거기 부목사나 이렇게 그 사역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래서 한 주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한 주는 저쪽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기차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또 올라가서 설교하고 이거를 자그마치 16년인가 했어요. 16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독립침례교회의 근본적인 그런 그 신앙을 세워야 된다 이거를 본보기로 보여준 그런 인물이 프랭크 노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프랭크 노리스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존 알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1895년에서 1980년까지 20세기 중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 이쯤 됐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10개 중에 8개 정도가 독립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 존 알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문서사역, 문서 사역인데 저 신문의 이름이 The Sword of the Lord, 주님의 검이라고 하는 저 신문을 통해서 근본주의의 성경 그대로 믿는 이런 것들을 이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을 싣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 두 분이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성기 지도자로 그 다음에 나오는 리 로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909년에서 2007년까지 이분은 테네시주 채타누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를 세운 그런 분인데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중에 하나로 이제 발전했어요. 주일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일에 엄청난 설교를 하고 또 로버슨의 가장 큰 공헌은 1946년에 테네시주의 그 테네시 템플대학, 템플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적 침례교 여기 그 템플대학을 얘기할 때는 테네시 템플대학이다. 그래서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한 전성기에는 학생 수가 한 4천 명이 넘는 이런 큰 대학을 만든 그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잭 하일스예요. 잭 하일스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famous하다고도 얘기하고 유명한 것 중에 좋은 걸로는 나쁜 걸로는 notorious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주 악독한 걸로 유명한 거를 notorious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 두 개가 다 있는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어느 면에서 독립침례교회가 완전히 전성기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20세기 후반 가장 잘 알려진 독립침례교회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 2001년까지 시카고 옆에 인디애나주의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고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전도를 하고 특별히 수백 대의 버스를 운영해서 그 옆에는 시카고에 가서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그래서 뭐 자랑처럼 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하루에 뭐 3천 명 구원받고 침례받았다 그랬는데 나는 하루에 몇천 명 그 이상은 침례를 주고 했다 이런 거 자랑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주일 내내 가정 방문하고 1970년대 매주 평균 출석 인원이 14,000명, 1990년에는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2만 명을 넘어서 어느 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대형 침례교회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일스는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논쟁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사위가 그 교회를 이제 이어받았는데 그 사위가 중학교 여학생하고 이런 그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이래갖고 징역 몇십 년을 다녀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완전히 침체기로 이제 들어서게 됐어요. 저도 아마 지금부터 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지금 올해 2026년이니까 한 25년 전쯤, 25년에서 한 27, 8년 전쯤에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계셔서 제가 하일스 앤더슨 그 대학을 방문한다 이래갖고 여기 이분 목회하는 그 교회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설교하는데 하여튼 뭐 나와서 그냥 엄청나게 문장한 그런 목소리 막 설교를 하다가 마이크를 세워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마이크를 발로 뻥 찹니다. 아주 뭐 쇼맨십도 강하고 엄청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거기 신학교 학생들이 그런 거만 배우는 거예요. 마이크 차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조용기 목사 옛날에 그 목소리 다 흉내내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듯이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극도의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을 학대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갖고, 밖에 나와서는 그냥 엄청나게 자기 부인을 존중하는 것 같은 집에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고, 이래갖고, 그 딸이,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우리나라 세바신가 뭐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 있어요. 테드톡, 테드. 거기에 나와갖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 다 고배하라고 그래갖고 정말 큰 수치거리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아들도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결국 독립침례교회가 망하는데 가장 일조를 한 그런 사람이 가장 크게 부흥을 시킨 사람도 제카일스고 망치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도 제카일스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들 수 있냐, 또 누구를 뺄 수가 없냐. 제리 팔웰이라는 사람을 뺄 수가 없어요. 여기 독립침례교회 여기 운동에서 1933년에서 2007년까지 이제 살았는데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35명으로 시작해서 2만 명 이상 모이는 그런 대규모 교회로 이제 성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1971년에 리버티 대학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대학 뭐 미국의 웬만한 공화당 후보는 리버트 대학 안 가면 지지받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저런 대학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강한 사람까지 치면은 전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그 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또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문제를 지금 일으켜갖고 하여튼 어쨌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티 대학이.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전성기 지도자들이고 그러면 이 독립침례교회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체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Baptist Bible Fellowship International 해서 BBFI라고 하는 건데 1950년경에 약 100명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성서침례교회와 같은 맥을 하는 그와 같은 그 침례교 친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프랭크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트로이트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부목사를 뒀는데 그 부목사의 이름이 닥터 빅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노리스가 이게 사람이 뭐 2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독재를 하는 거다. 엄청난 독재.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빅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연합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게 BB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친교회 이 안에서 미조리주에다가 성서침례 신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그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양산하고 현재 그 BBFI에 3,000개의 교회가 가입이 돼 있고 100만 명의 회원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서침례교회는 1950년대 60년대에 들어온 여기 미국 선교사들 통해서 미국 BBFI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형성된 교회로 성서침례교회가 한국에 한 200개 정도가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데가 밥존스 대학입니다. 밥존스 대학은 공식적으로 침례교 대학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밥존스는 감리교 출신인데 1920년대, 30년대 자유주의가 들어오니까 감리교를 탈퇴하고 그리고 이제 밥존스 대학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안에 교리가 그냥 침례교회하고 100% 똑같은 거예요. 세례 이 문제만 빼고는 이렇게 하면서 근본주의, 그 다음에 분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 전국에 있는 침례교 교인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밥존스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도 고등학교까지는 밥존스 아카데미를 다녔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걸 다 거기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아버지도 여기 밥존스 대학 근처에 있는 데서 있으면서 원래가 다 근본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 침례교를 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밥존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아주 근본주의에서는 이 대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그런 그 대학 이게 됐고 또 밥존스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는 홈스쿨링을 많이 합니다. 그 홈스쿨링 교재 중에 밥존스 대학에서 만든 홈스쿨링 교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들 수 있냐 하면 밥존스 대학을 졸업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알린 홀튼이고 부인의 이름은 레베카 홀튼인데 이 두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플로리다주로 이제 내려가서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그 교육기관의 이름이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가 밥존스 대학보다 크기도 아마 더 크고 예, 그 다음에 독립 침례교회 그 신학교 중에는 학교 중에는 가장 큰 그런 그 종합대학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또한 이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에는 이 부인의 이름이 레베카거든요. 레베카를 짧게 얘기하면 베카라고 부르거나 베키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밥존스 대학의 홈스쿨링 교재를 능가하는 베카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 홈스쿨링 이런 그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심지어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가 다 있어요. 대학 안에. 근데 거기 1년 학비 먹고 자고 다 해 2만 불뿐이 안 돼요. 보통 미국의 사립대학 이런 데 가면 7만 불 정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출판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저렴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또 넘어가면 요 근래에는 웨스코스트 침례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총장이 폴 채플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인가 이렇게 적은데 폴 채플의 특징은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로 나와갖고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랭카스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랭카스터 침례교회 한 5천 명은 모일 거예요. 아주 큰 그런 교회를 하고 또 웨스코스트 이 베프티스트 칼리지를 이제 해서 거기서 많은 목사들을 이제 키워내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다 좋아 보였는데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가 독립 침례교회 전성기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쇠락하는 이런 그 기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래서 1990년, 2000년에 가면서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미국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 로버슨 이런 분이 테네시 템플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채타누가의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 이런 거 수만 명 모이고 하는데 그 목사가 죽고 이제 새로운 목사가 이제 왔는데 그 목사가 영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숫자가 그냥 갑자기 예, 수만 명에서 수천 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 중심으로 해갖고 목사가 나빠도 할 수 없이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몇십 년을 같이 지내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예,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생각되면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떠나버리면 교회가 이제 완전히 폭망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자주 잘 일어나는 데가 이제 미국입니다. 정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교리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버스 사역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해서 교회가 이제 커졌고, 주일학교 운동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교회가 커지고, 또 설교가 엄청났습니다. 뭐, 빌리 그레엄도 그 당시 이제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잭 하일슨 이런 사람들, 뭐, 아까 마이크도 발로 차고 그랬다고 했지만, 하여튼 가서 들어보면, 예, 엄청난 아주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그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했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그런 그 신뢰를 잃고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다. 자, 독립 침례교회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독립 침례교회는 예외 없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게 바이블 베프티스트든 아니면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성경 장로교회든 그 다음에 바이블 메소디스트 성경 감리교회든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가서 뭐 성경 감리교회 학교도 이렇게 가서 공부도 시키고 다 킹제임스예요. 다 킹제임스 성경만 써요. 네, 특별히 여기 근본주의적인 그런 독립침례교회는 그냥 무조건 100% 킹제임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가장 앞장서는 데가, 이제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하일 샌더슨 이런 데가 이제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영감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보존해 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코트나 호르트 이런 사람들을 만든 비평본문을 쓸 수가 없다. 그건 천주교에서 나온 거 1%짜리인데 아니 1%짜리가 어떻게 99%짜리를 대체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비평본문의 핵심은 다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다 이집트에서 나온 건데 이집트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온 그런 그 사본이 어떻게 좋은 사본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다수 사본 공인 본문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텍스트가 다 똑같지 않냐. 그런데 비평 본문은 텍스트가 고정되지 않고 벌써 28번, 그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텍스트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뀔 거거든요. 왜? 성경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이 비평 본문에는 성경에 꼭 필요한 그런 그 중요 구절들을 다 삭제해놨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사도행전 8장 37절, 이런 모든 중요한 구절들 신약성경에 가면 13구절이나 없음으로 다 표기해놓고, 이런 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 지금까지 우리 영어 사용하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킹제임 성경, 이 킹제임 성경은 첫째 올바른 본문에서 나오고, 두 번째 번역이 정확하다.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언어가 아름답다. 하나님은 어떻게 유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now, thee 이렇게 불러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유라고 부르는 걸, 어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용인할 수 있냐. 교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써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온 세상 모든 교리를 확립해 주셨냐. 킹제임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침례교회는 그냥 100% 킹제임 성경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목사들의 어떠한 그러한 그 도덕적인 타락, 그 다음에 너무나 강력한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또 독립침례교회에서 이런 그 억압적인 그런 그 환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존 메가더, 대표적인 사람이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또 하나 우리나라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자랐냐? 원래 자랄 때는 다 독립침례교회에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너무나 이게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깨어있다고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러고선 다 떠나서 어느 쪽으로 갔어요? 뉴 이벤젤리컬리즘 해서 신복음주의 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율법주의, 권위주의, 복장 규정, 음악 제한, 너무나 엄격한 규칙들, 이런 게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적인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냥 너무나 그냥 똑같은 그런 그 메시지 전달하고 있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진화론, 성경 비평학 뭐 이런 거 다 가르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가 이렇게 독립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 딱 고립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고립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절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고립교회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독립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의미의 독립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완전히 세상과 고립이 돼갖고 세상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만 최고라고 이러고 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독립교회가, 독립침례교회가 그러한 일을 이제 겪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숫자적으로도 또 영향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찌됐든 독립침례교회가 지금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전히 많이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독립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하는 그 교회가 까딱 잘못해서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율법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한 그와 같은 그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예요. 왜? 신학교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자치 운영하고 신자들만 침례주고 성경의 완전한 영광과 보존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고 그래서 모든 교리를 온전히 다 가르치고 이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그게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조직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수 없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킹잼 성경이 독립 침례교회 두드러진 특징이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독립 침례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 우리가 이 책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책의 16장이 독립 침례교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좋은 교회를 이제 도입을 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일을 그 전처를 밟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약 성경의 그 원리들을 잘 살펴보고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 침례교 운동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복음전도, 성경 권위 수호, 교회 자치 실천 이런 건 분명한 공헌이었고 율법주의, 권위주의, 교육의 부족, 그 다음에 독립이 아니라 고립을 유지한 거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해가야 될지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